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최고봉인 아궁하산이 조만간 대폭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AFP 통신 등 언론들은 오늘 화산 지진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 1963년 1,100여 명을 숨지게 한 아궁화산 폭발 당시와 비슷한 폭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궁화산은 1963년 분화 당시 초기인 2월엔 소규모 폭발을 보이다가 3월과 5월 대폭발을 일으킨 뒤 거의 1년간 화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분화 나흘째인 오늘 대형 폭발이 임박했다며 분화구 인근 반경 10k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아궁화산이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공항 폐쇄 조치도 오늘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과 만났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어제 미얀마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행정 수도인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과 약 40분간 환담 후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외교당과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정의와 화해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격려한다며 미얀마의 미래는 존엄과 권리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평화와 소수민족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문 첫날인 어제 군 통수권자인 미나웅 훌라인 사령관과 만났습니다. 교황은 내일 미얀마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불교계 원로들과 현지 주교단을 만나며 30일에는 방글라데시로 이동해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관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담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은 아시아 최대 난민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회담 참석을 위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개막할 예정이던 평화회담은 하루 늦춰져 내일 열립니다.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유엔 주재대사와 바샤르 알자파리 최고협상관이 이끌게 됩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 간의 평화회담은 핵심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됐었습니다. 앞서 시리아 일간 와라탄 신문은 시리아 정부가 대표단 파견을 늦춘 이유는 반정부 측이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지난 주말 흑해 상공에서 미군 초계기를 상대로 위험한 요격 비행을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셸 발덴자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CNN 방송에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가 지난 25일 흑해 상공에서 미 공군의 P-8A 포세이돈 초계기를 상대로 약 24분 동안 위험한 요격 비행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미 초계기의 50피트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요격 비행을 해 초계기가 전투기 제트 엔진 기류에 휩쓸리면서 기류가 불안정해 급격히 항로를 변경해야 했다고 발덴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당시 미 공군기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상공을 날고 있었고 러시아 측의 도발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요격 비행은 자칫 양측 조종사 모두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발덴자 대변인은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협의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싱가포르가 내년쯤 EAEU 측과 자유무역지대 구축 협상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자기파 EMP 위원회를 부활시킬 전망입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북한 병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분배 감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동해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 서해는 1에서 3미터 사이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자기파 EMP 위원회를 부활시킬 전망입니다. 이 허황된 주장으로 일축했던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움직임인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하원이 합의한 2018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요격 미사일 능력 강화와 무기 현대화 예산, 그리고 EMP 공격에 대비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6명씩 총 12명의 위원을 EMP 위원회에 임명하고 EMP 공격의 위협을 평가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는 위원회 구성에 300만 달러의 예산 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EMP 위원회는 향후 20년 동안 미국에 가해질 수 있는 EMP 공격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EMP 공격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방장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국방장관의 보고서 검토가 끝나면 3개월 뒤 종료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 등의 EMP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처음으로 EMP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속 위원들은 지난 17년간 무보수로 EMP 공격 위협을 연구해왔습니다. 위원들은 미국의 전력망과 원자력 발전소뿐 아니라 연방 정부마저도 EMP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EMP 공격에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 의회나 학계에서는 EMP 공격 위협은 종말론적 사고로 허황됐다는 여론이 강해 EMP 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EMP 위원회가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예산이 점차 고갈되면서 지난 9월 30일 해체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EMP 위협에 회의적이던 의회가 해당 위원회 부활을 고려한 것은 북한이 EMP 공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고 이에 대한 미 전현직 고위관리와 핵과학자들의 경고 수위가 높아진 시점과 맞물립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수소폭탄으로 EMP를 일으키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9월 20일에는 존 하이트 미 전략사령관이 미국은 EMP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EMP 공격은 위험하고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EMP 위원회 부활 내용을 포함시킨 건 하원입니다. 하원은 현재 사실상 해체된 EMP 위원회를 재편하는 대신 위원 임명 절차부터 시작해 새 EMP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상원도 EMP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제외시키진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예산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한 기간 중 새 회기연도 국방예산에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40억 달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상하원 협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보다 많은 59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북한 병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군인들조차 끔찍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대다수 다른 주민들은 더 열악한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호크 정책기획관이 24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북한 주민들의 들러붙은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후쿠 정책기획관은 목숨을 걸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6발의 총상 이외에도 B형 간염과 폐렴에 감염됐고 장에서는 최대 27cm에 이르는 기생충 수십 마리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의 비참한 처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모든 돈을 정밀 무기와 김 씨 일가를 위한 기념물, 엘리트 계층을 위한 뇌물로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신뢰받는 병사들마저 끔찍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대다수 다른 북한 주민들은 더 열악한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이처럼 잔혹하며 이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든 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 정책기획관은 성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권에 의해 핵심 로열층, 일반 중간층, 적대층 등의 성분으로 분류되고 성분에 따라 식량과 주택, 교육, 일자리 등 모든 것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 탈북자 문제도 언급하면서 이들이 북한 국경과 중국 내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난민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중국이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로 내보내 광산과 벌목 현장, 건설 현장 등에서 노예 노동을 통해 정권에 필요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의 끔찍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민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만큼 아시아의 평화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 정책기획관은 모든 문명국가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더욱 존경받기를 모색하는 모든 나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교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 영양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 중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WFP의 2016년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300만 호주 달러, 미화 2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BOA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WFP 등 유엔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WFP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약 3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 제재와 별개라며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엄격한 분배 감시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3년 연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매년 미화 23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올해부터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도 앞서 이달 초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유엔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을 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정보 활동을 위해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식량을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WFP는 27일 현재 대북 분배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과거 VOA에 밝혔던 분배 감시 활동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FP는 지난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요원 3명과 북한인 요원 3명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요원 가운데는 한 명만이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항구에서 이뤄지는 식량 하역 작업부터 창고 보관과 식품 제조 공장에 보내지는 절차, 북한 타가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나 타가소, 병원 등 분배 장소도 임의로 선정해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요원 3명으로 북한 9개도 전역에서 분배 감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B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한국어 구사 국제요원이 북한 주민들과 타가소, 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식량 전달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와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4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캐나다와 중국, 인도, 리텐슈타인, 러시아, 스위스, 호주 등 7개 나라가 지원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WFP는 대북 사업을 위해 7,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570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북한이 과거 김일성 시대에 이루어졌던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상세히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자, 북한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과거 지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군요.
예, 북한은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27일자 기사에서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이들 나라들의 물심 양면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를 통해 암흑의 대륙으로 불렸던 아프리카에 독립과 자주,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신문은 이 기사에서 북한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과 지원 내용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이 한때 아프리카 나라들과 특별한 관계였다고요?
예, 북한은 1970년대에 블록 불가담 운동으로 불리는 비동맹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과 군사와 외교, 통상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 아프리카 나라들은 과거 식민 지배를 겪은 경험 때문에 강대국이나 블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데요. 이로써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는 북한과 끈끈한 동지애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최근에 이 김일성 시대에 이루어졌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새삼스럽게 거론한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한마디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남들보다 돈이 많고 풍족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럼 아프리카 나라들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북한은 현재 46개 아프리카 나라들과 수교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압박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가령 수단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요. 우간다와 앙골라는 북한인 군사훈련 교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예. 미국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압박 외교에 적극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적잖은 목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점 때문에 설득에 적극 나섰습니다.
예.
지난해 6월 토마스 컨트루맨 당시 국무부 차관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앙골라를 방문했던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최근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아프리카 나라 외교장관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죠.
예, 바로 지난 17일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아프리카 30여 개 나라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화와 경제관계 단절, 북한 노동자 추방,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처 등을 촉구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대로 미국은 모든 수준의 외교 접촉에서 상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도 이전에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아프리카 나라를 방문을 해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친 바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를 방문했는데요. 이후에 이들 나라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예, 앞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적잖은 몫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북한의 아프리카 내 외화벌이 활동은 노동자 파견과 각종 기념물과 동상 제작, 그 밖에 불법적인 상하 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10여 개 나라와는 기념물이나 동상 등 제작을 위한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한 해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는 만수대 창작사가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이런 활동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렇게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가 위축되는 그런 움직임 좀 계속되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아프리카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북 관계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 활동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북 제재 동참 움직임 어떤 배경과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이 북한 선박들의 결함 발견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 최근 북한 만경봉호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러시아 항구에 발이 묶였는데요. 이 북한 선박들의 안전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230척 중 검사를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B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 사이 결함이 발견된 북한 선박은 전체 검사 대상 선박의 숫자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정선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정선 조치를 받은 북한 선박은 북한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운항하는 여객선 만경봉호를 포함해 27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검사 대상 선박 10대 중 1대꼴로 정선 조치를 받은 겁니다. 앞서 BOA는 만경봉호가 지난 20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틀간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발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항해 안전 부문에서 10건, 화재 안전 6건, 생명구호 2건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중 항해 안전 부문에서 발생한 4건의 결함과 화재 안전과 생명 구호, 보수 장비, 운항 서류 부문에서 각각 한 건씩 등 모두 8건의 결함이 정선 조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모든 북한 선박이 결함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 선박은 모두 287척이 검사 대상으로 올랐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선박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정선 조치로 이어진 선박은 24척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의 경우 전체 검사 대상 선박 294척 중 한 척이 안전검사를 통과해 100% 결함 발견율이라는 오명은 벗었었습니다. 결함 발견율 100%는 다른 나라 선박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774척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함이 발견된 선박은 1,396척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과 달리 결함 건수가 대부분 한 건에서 두 건에 그쳤고 정선 조치가 내려진 선박도 6척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역시 643척 중 393척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정선 조치는 한 척이 받았습니다. 일본은 264척 중 182척이 결함을 지적받았고 발이 묶인 선박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 척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결함이 높은 건 노후 선박을 활용하는 빈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예로 북러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만경봉호는 건조연도가 1971년으로 올해 선박 수령이 46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 나라들은 선박 사용 기한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북한은 40년이 넘은 선박이 여전히 운용될 정도로 관련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선박 사용 기한을 북한 선박에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이 운용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는 북한을 블랙리스트 국가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선박의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일본 큐슈섬 앞바다에서는 건조연도가 1990년인 북한 선박 청젠호가 침몰했고 3월에는 1977년에 만들어진 금산호가 중국 유조선과 충돌해 가라앉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각국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됐다면서 철저한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비확산 체제는 물론 영내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약화시킨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공감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주요 우려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보여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차원이 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의 주요 목표는 현재 북한 정권에 가해지는 제재의 효과를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국민의 필요하지 않은 북한 여행은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페인 외교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페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정직한 발걸음을 내딛길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옛 소련 연방 국가 중 하나인 라트비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지속적인 도발적 수사를 규탄한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문제에 있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도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스웨덴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를 환영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의 대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그러나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긴장 상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요구하듯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세계적인 지식 강연회 무대에 오른 한 탈북자가 북한의 호화 별장에서 일하다가 미국까지 오게 된 긴 탈북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별장에서 일했던 탈북자 체리양 씨가 최근 영국의 공립대학인 킹스 칼리지 런던이 주최한 테드엑스 강연에서 북한 정권의 이중성을 폭로했습니다.
While so many North Koreans were suffering, starving, and dying, North Korean government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동안 북한 당국자들은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위 간부의 별장에서 일하도록 선택된 것을 일생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양 씨는 별장 시설이 자신이 전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매우 호화로워 무척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에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선전을 믿었지만 별장에 도착하는 순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양 씨는 정권의 비밀, 즉 고위 간부들의 호화 생활을 알게 된 후 그곳은 살 수 없지만 떠날 수도 없는 지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5일간의 준비 끝에 별장을 탈출한 양 씨는 무사히 가장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Soon after arriving, she informed me that 400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were hunting me down.
400명의 군인과 공안 요원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양 씨는 2002년 가을에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고 1년 후에는 부모님과 여동생도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양 씨 가족은 중국에서 불안한 3년을 보낸 뒤 부모님이 먼저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떠났지만 도중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양 씨는 중국에서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탈북자들에 관한 뉴스들을 읽으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특히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gave me an idea. I thought I would go to Thailand to meet our parents. And then
그 기사를 읽고 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뒤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민을 신청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양 씨는 동생과 함께 중국에서 태국으로 탈출하면서 각자 면도칼을 몸에 지녔고 잡힐 경우 자살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5년 만인 2007년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양 씨는 지금도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the first time since I left the villa that I could sleep peacefully.
별장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겁니다. 양 씨는 자유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운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 북한에는 아직도 자유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드X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들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 아래 열리는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세계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열리는 비영리 행사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은 참가 선수와 메달 규모에서 역대 최대로 평화와 문화, IT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이희범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교 사절단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프리 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관 외교단들에게 사전 공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외교 주한 외교단들이 외교부 장관님을 단장으로 해서 여기 오실 때도 KTX를 타고 오셨고 지금 개막식장 과 그다음에 이제 그 몇 개 경기장을 보고 계시는데 일종의 이제 올림픽을 위한 예비 올림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나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경기장 건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뭐 비경기장도 저 메인 스타디움이나 올림픽 선수촌이나 다 준비가 됐고요. 네. 하드웨어 건설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올림픽을 위한 성공 올림픽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보완할 것을 보완하는 작업만 남아있는 거죠.
평창올림픽의 강점이라면 어떤 거를 좀 홍보하고 싶으십니까?
평창올림픽은 지금까지 올림픽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참가 선수, 메달 수, 그다음에 참가 국가, 심지어 참가하는 귀빈들 숫자까지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평창올림픽은 문화올림픽, IT올림픽이 될 겁니다. Everyday Culture and Festival 이름으로 매일 문화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고요.
앞서 외신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이 참여하냐 아니냐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이제 북한은 참가를 위해서 퀄리피케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미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퀄리피케이션을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북한은 참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IOC 측에서는 뭐 어떤 뭐 반응이 있습니까?
IOC도 열심히 저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열심히 저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30년 전에 열린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160개국이 참가를 해가지고 당시 냉전 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또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고강도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평창 올림픽에 즈음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저 지난 11월 13일 날 유엔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북한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휴전 결의안이라는 것은 올림픽 기간 전후를 해가지고 기간 중은 물론 모든 도발 행위를 중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국제사회의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바람이 있고 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동계 올림픽은 주로 유럽의 경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시아 경기로 가는 데 있어서 평창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열린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다음에 바로 일본이 하계올림픽을 2020년에 하고 또 2022년에는 북경이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 일본, 중국 이 올림픽을 이어 2년 단위로 하는데 대한민국이 맨 앞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 IT올림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인들의 정말 가장 큰 지구촌 겨울축제가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와봐야 할 경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안 하겠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까?
예, 사실은 저 올림픽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 모든 선수들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축제입니다. 사실 북한도 그런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같이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 또 한반도의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좀 전 세계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70여일 남은 올림픽 준비 상황과 또 북한의 참가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영권 특파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비공식 경제 제재를 가한 지 8개월여 만인데요.
예.
자세한 사정 좀 보겠고요. 미 검찰이 주요 기업 내부 정보를 빼는 혐의로 중국인 해커 3명을 기소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의회에서 상하원 지도자들을 만나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관광 행정 주무기관인 국가여유국이요. 오늘 지역별 회의를 통해서 베이징시와 산둥성 여행사들이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예.
중국 내 여행사들은 지난 3월 15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국 여행객 모집을 일제히 중단했는데요. 이 사실상의 여행 금지 조치가 8개월여 만에 풀린 겁니다.
8개월 전에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했던 이유가 있었죠?
네, 지난 3월에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은 이유가 주한미군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반발로 해석이 됐는데요.
예.
실제로 이 같은 조치 후에 한국 기업들과 문화 상품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가 이어졌는데요.
예.
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불이익이 가해진 걸로 보도가 됐고요. 특히 이 사드를 운영하는 경상북도 성주 땅을 제공한 롯데는 중국 내 대형 식료품 매장 운영을 접고 또 팔아넘기는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금지 조치가 풀린 배경은 뭡니까?
네, 지난달 31일 중국과 한국 정부가 이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뒤로하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후속 조치로 현지 언론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또 다음 달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회담 전에 두 나라 관계가 실질적으로 풀리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후에 지금 두 나라의 분위기나 반응은 어떤 건가요?
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크게 알려지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인데요.
예.
광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예, 국가여유국 조치에 논평해달라는 요구에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중국은 중한 각 분야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예.
이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해제에 대해 당국이 논평을 하면 지난 3월에 여행 금지 조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은 또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한 경제적 제재 조치 단행한 것을 또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으로 외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지난 3월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금지할 때도요, 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여유국 당국자가 각 여행사 측에 이 구두로 통보하는 그 비공식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 측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한국 언론들 관련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도 이번 조치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단서 조항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양국 관광 교류가 실질적으로 회복될지는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단서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중국 전역에서 허용한 게 아니고요. 베이징과 산둥에서만 풀었는데요.
예.
이 지역 안에서도 요즘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인터넷 여행사는 여전히 한국행 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앞으로 한국에 단체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 가지 단서가 붙었는데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롯데 호텔에서 머물거나 롯데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는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그룹에 대한 보복을 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미국 검찰이 중국인 3명을 기소했군요.
네. 미 연방검찰이 어제 중국 보안업체 보유색 관계자 3명을 이 사기와 영업 비밀 침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
기소된 사람들은 이 회사 창립자와 전무를 포함한 임직원들인데요. 모두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예.
당국은 이 보유색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이 해킹, 불법 전산망 침입 단체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들이 해킹단체 관계자들이라는 얘기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미국 내 유력 기업 전산망에 불법 침투해서 다양한 정보를 빼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디스 전자우편 해킹에서 관련 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지멘스 전산망에서 기술, 에너지, 운용, 운송 관련 자료를 절취했고요.
예.
이 트림블의 위성 항법 시스템, GPS 관련 자료도 훔친 걸로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기소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요, 몇 년 전부터 중국 해커들이 미국 내 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이 사이버 공격과 해킹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데이나 벤테이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민감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빼앗으려는 세계 해커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소된 중국 해커들이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 이런 주장도 있네요.
네, 이번에 임직원 그 3명이 기소된 보안회사 보유색은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원하고 지시를 내리는 곳인데요. 예,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 사이버 전담조직 613898 부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예.
지난 2014년에 613898 부대 장병 5명이 미국 기업 6곳을 해킹한 혐의로 미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1398 부대 관계자들이 미국 기업 을 해킹했다 이런 혐의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이민 해방군은 61398 부대는 뭐 앞서 말씀드린 사례 말고도 이 방위 산업체 록히드 마틴 또 식음료 제조업체 코카콜라도 해킹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 전산망에 침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미국 전산 보안업체 메디언트의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이 부대가 지난 2006년부터 한 20개국의 141개 산업 분야에서 정보를 빼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중국군이 직접 세계 각국 기업의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군요.
네, 이 61398 부대는 중국 당국이 실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는 기밀 조직인데요.
예.
이 공식 편제상에 없는 부대라서 활동이 드러나도 중국 정부는 연관성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졌는데요. 하지만 이 세계 전산 보안 업계에서 중국발 해킹의 전초 기지로 알려져 온 이 상하이 그룹이 사실상 61398 부대하고 동일 조직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61398 부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미국 CNN 방송 취재진이 이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다가 공안에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기소에 대해서 중국 광수왕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방의회를 방문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연방의회를 방문해서 공화, 민주, 양당 상하원 지도부를 만날 예정인데요.
예.
공화당 쪽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 그리고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있고요. 민주당 쪽에는 낸시 펠러시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를 만나서 논의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연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2018년 회계연도 예산 처리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이 현안들을 논의하고 현안들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예, 미국의 새 회계연도 지난 10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식 세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결의안 형태로 임시 예산을 잡아서 정부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시한이 다음 달 8일에 끝납니다.
예.
연방정부 폐쇄를 막으려면 이날까지 정식 예산 법안을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다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임시 예산을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한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이 정식 예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회동 결과를 좀 봐야 정확하게 전망할 수가 있지만은요. 예.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쓰임새를 두고 민주공화 두 당 사이에 생각이 아주 다르고요.
네.
또 이민 문제 등 예산 법안 처리와 연결해 해결하는 현안들이 꽤 있어서 그런데요. 이 현행법상 국방 예산은 한도가 약 5,500억 달러고요. 비국방 예산의 상한은 약 5,1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국방 매파는 국방 예산을 6,000억 달러 이상으로 잡기 원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분에 맞춰서 비국방 예산도 늘려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이 참고로 이 국방 매파는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산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세제 개편안도 연방의회가 해결을 해야 될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해가 가기 전에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 세제 개편안도 현안입니다. 현재 세제 개편안이 하원에선 통과됐는데요.
네.
상원안은 이번 주에 표결할 걸로 보입니다.
상원안이 처리돼야 이제 상원과 하원이 단일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전망이 좀 불투명하군요.
네,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이 상원 공화당의 의석수가 52석이라서 반대표가 3표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요. 공화당 론 존슨 상원의원을 비롯한 몇몇 공화당 의원이 이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서 공화당 지도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이 세제 개편안이 부결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올해 세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완전하게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공화당은 세제 개편안 연내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밖에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네, 보건 관련 현안으로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문제가 있고요.
네.
지난 9월 30일에 종료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연장권도 있습니다. 이민 관련 현안도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효력을 연장 거부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 대체 문제도 있습니다.
이 다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효력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이 다카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결해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현안들로는 이 허리케인 피해를 본 지역에 연방 구호기금을 투입하는 건이 있고요.
네.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영토 안에서 외국과의 통신정보를 감청하는 걸 허용하는 법이 오는 연말에 효력이 끝나는데 이 법안을 연장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입니다.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0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3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4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역시 구름이 끼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3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 기온 영하 13도에 머뭅니다. 해상도 흐리고 동해에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조만간 대폭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AFP 통신 등 언론들은 오늘 화산 지진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 1963년 1,100여 명을 숨지게 한 아궁 화산 폭발 당시와 비슷한 폭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궁 화산은 1963년 분화 당시 초기인 2월엔 소규모 폭발을 보이다가 3월과 5월 대폭발을 일으킨 뒤 거의 1년간 화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분화 나흘째인 오늘 대형 폭발이 임박했다며 분화구 인근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공항 폐쇄 조치도 오늘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과 만났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어제 미얀마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행정수도인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과 약 40분간 환담 후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외교당과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정의와 화해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격려한다며 미얀마의 미래는 존엄과 권리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평화와 소수민족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문 첫날인 어제 군 통수권자인 미나웅 훌라인 사령관과 만났습니다. 교황은 내일 미얀마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불교계 원로들과 현지 주교단을 만나며 31일에는 방글라데시로 이동해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관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회담 참석을 위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개막할 예정이던 평화회담은 하루 늦춰져 내일 열립니다.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유엔 주재대사와 바샤르 알자파리 최고 협상관이 이끕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 간의 평화회담은 핵심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됐었습니다. 앞서 시리아 일간 와라탄 신문은 시리아 정부가 대표단 파견을 늦춘 이유는 반정부 측이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지난 주말 흑해 상공에서 미군 초계기를 상대로 위험한 요격 비행을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셸 발덴자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CNN 방송에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가 지난 25일 흑해 상공에서 미 공군의 P-8A 포세이돈 초계기를 상대로 약 24분 동안 위험한 요격 비행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미 초계기에 50피트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요격 비행을 해 초계기가 전투기 제트 엔진 기류에 휩쓸리면서 기류가 불안정해 급격히 항로를 변경해야 했다고 발덴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당시 미 공군기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상공을 날고 있었고 러시아 측의 도발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협의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싱가포르가 내년쯤 EA EU 측과 자유무역지대 구축 협상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고포큰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시아 측 인사들과 만나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고포큰 장관은 현재 해당 국가 간 자유무역지대 구축안을 협의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어제 테러 공격이 발생해 민간인 1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현지 경찰 당국자는 어제 저녁 바그다드 남동쪽 나라완 지역의 한 마켓에서 5명이 테러 공격을 벌였다며 이 가운데 3명은 경찰에 사살되고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